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부여의 세계 뉴스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가자지구 남부 라파에서 민간인 대피가 이루어지는 대로 공세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어제 텔레그램에 올린 글에서 우리는 완전한 승리를 거둘 때까지 싸울 것이며 여기에는 민간인들이 교전 지역을 떠날 수 있도록 허용한 뒤 라파에 대한 강력한 행동도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군의 공격 시점이나 민간인 대피 장소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집트를 통한 인도주의 물자 반입 경로가 있는 라파 지역에는 당초 30만 명 정도가 거주했었지만 이스라엘군의 공격을 피해 내려온 이주민들로 최근 주민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네타냐후 총리의 이날 발언은 앞서 13일 미국, 이스라엘, 이집트, 카타르가 참여한 가운데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린 일시 휴전 관련 회담이 결론 없이 끝난 가운데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이 회담에서 인질 협상과 관련한 하마스 측의 새로운 제안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캐나다와 호주, 뉴질랜드 총리들은 오늘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이스라엘군의 라파에 대한 군사작전은 재앙이 될 것이라며 즉각적인 인도주의 휴전을 촉구했습니다. 새 정상은 또 어떤 휴전도 일방적일 수는 없다면서 휴전을 위해서는 하마스의 무장해제와 억류 중인 모든 인질들의 즉각적인 석방이 요구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자국 내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강제 출국 조치를 18개월 연기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어제 성명에서 지난해 10월 7일 이스라엘에 대한 하마스의 끔찍한 테러 공격과 그에 따른 이스라엘의 군사적 대응 이후 가자지구의 인도주의 상황은 크게 악화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분쟁과 현지 인도주의 요구를 감안해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내 특정 팔레스타인인들의 출국을 연기하는 각서에 서명했다며 이번 조치가 그들에게 임시 피난처를 제공해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공공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되는 이들은 제외되며 자발적으로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가는 이들도 이 같은 보호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설리번 보좌관은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4개월 넘게 이어지면서 가자지구의 민간인 피해가 계속되는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마스가 통제하는 가자지구 보건당국은 이날 발표에서 개전 이후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사망한 팔레스타인인 수가 28,576명으로 늘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민간인 보호와 인도주의 지원을 위해 더 많은 조치를 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아왔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어제 중동국가 레바논 내 이슬람 무장단체 헤즈볼라에 대해 보복 공습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소셜미디어 X에 이스라엘 북부에 대한 로켓 발사에 대응해 이스라엘군 전투기들이 일련의 헤즈볼라 테러리스트 목표물들을 공습했다고 말했습니다. 목표물에는 헤즈볼라의 군사시설과 작전통제실, 테러 기반시설이 포함됐으며 몇몇 목표물들은 헤즈볼라의 정예부대인 라드완 소속이라고 이스라엘군은 밝혔습니다. 앞서 헤즈볼라는 이날 이스라엘 북부 사페드 마을에 로켓 여러 발을 발사해 이스라엘 여성 한 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 한편 이스라엘군의 이번 보복 공습으로 레바논 남부 지역에서 어린이 6명을 포함한 11명이 사망했다고 현지 병원 책임자와 복수의 레바논 보안 소식통이 오늘 밝혔습니다. 헤즈볼라와 복수의 레바논 보안 소식통은 이 공습으로 헤즈볼라 무장대원 4명도 사망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헤즈볼라의 수장 하산 나스랄라는 지난 13일 성명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헤즈볼라의 공격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공격이 멈춰야만 끝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군이 중동국가 예멘 내 이슬람 무장조직 후티 반군이 발사를 준비 중이던 미사일을 선제 타격했습니다. 중동지역을 관할하는 미군 중부사령부는 어제 보도자료에서 현지 시각 13일 오후 2시 35분경 홍해의 선박들을 향해 발사할 준비가 된 후티 반군 통제지역 내 이동식 대함 순항미사일 한 발의 자위적 차원의 공습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날 오후 9시 20분경 후티 지역에서 아덴만 쪽으로 대함 순항미사일 한 발이 발사됐으며 미 해군 함정들이 이 미사일을 추적했지만 어떠한 선박 인근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지 않아 별도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중부사령부는 항행의 자유를 보호하고 미 해군 함정과 상선들이 더욱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국제 수역을 만들기 위한 조치들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2월 15일 목요일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은 신형 지상대 해상미사일 시험 발사를 실시했다고 해외 관영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미 국무부 고위 당국자가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에 깊은 우려를 나타내며 다자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미 국무부 고위 당국자가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 확대에 우려를 나타내며 가용한 모든 도구를 사용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전 지역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21도에서 영하 3도, 낮 최고 영하 1도에서 영상 6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 내지 2m, 서해 앞바다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어제 즉 14일 신형 지상 대해상 미사일 시험 발사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서해 북방 한계선을 무시하며 연평도와 백령도 북쪽에 이른바 국경선을 그어 군사적 대비태세를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4일 오전 해군에 장비하게 되는 신형 지상대 해상미사일 바다수리 6형 검수사격시험을 지도했다고 15일 보도했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발사된 미사일이 23분 20여 초간 비행해 목표선을 명중 타격했고 검수사격시험 결과에 김 위원장이 크게 만족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14일 오전 9시께 강원도 원산 동북방 해상에서 순항미사일 수발을 발사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바다수리 6형의 사거리는 비행시간을 고려할 때 약 200km로 추정됩니다. 북한 매체들이 공개한 바다수리 6형 발사 사진을 보면 해당 미사일은 옛 소련의 아음속 순항미사일 우란을 모델로 삼은 지대함 순항미사일로 보입니다. 바다수리 6형과 이를 발사하는 데 사용된 이동식 발사대는 지난 2020년 10월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등장한 것과 동일한 형태입니다. 이성준 한국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공개한 대한미사일은 과거의 열병식 때 그 외형이 공개된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다수리 6형은 서해와 동해, 북방한계선 인근 해상 등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한국 해군 함정의 위협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 포럼 신정우 사무국장은 아음속 미사일인 바다수리 6은 레이더로 표적을 추적하다가 아군 함정이 레이더 재밍을 하면 적외선 광학시커로 표적을 찾아가는 다중모드 탐색기를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사진을 보면 레이더가 재밍되더라도 광학 탐색기로 함정을 조준해서 쫓아갈 수 있는 그런 다중 탐색기를 적용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결국은 북한의 지대함 미사일 능력이 좀 늘어날수록 북한의 신형 대함 미사일에 맞춘 방어 태세들을 서북도에서 인접해서 활동하는 해군 함정에도 다 탑재를 해야 되는 수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한국정부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북한의 바다수리 6형이 미군 항공모함을 비롯한 한미 해군 전력에 대한 봉쇄, 차단, 대응이 목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홍 박사는 비행거리로 볼 때 해안뿐만 아니라 내륙에도 배치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사전 식별이 어려울 수도 있다며 해상 타격 이외에 지상에 대한 타격도 가능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민간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양옥 박사는 바다수리 6형이 2017년 KN-19로 알려진 지대함 미사일을 7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검수사격, 즉 양산과 실전 배치 수준으로 만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최대 사거리가 200km인 KN-19는 탐지와 요격을 어렵게 하기 위해 발사 뒤 종말 단계에서 고도 50m 이하로 비행하는 시스키밍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매체들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현지 지도를 하면서 이제는 해상 주권을 그 무슨 수사적 표현이나 성명, 발표문으로 지킬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무력 행사로 행동으로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적들이 구축함과 호위함, 쾌속정을 비롯한 전투함선들을 자주 침범시키는 연평도와 백령도 북쪽 국경선 수역에서의 군사적 대비태세를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한국이 국제법적 근거나 합법적 명분도 없는 유령선인 북방 한계선을 고수하며 제3국의 어선과 선박 단속, 해상 순찰 등을 구실로 전투함선들을 북한 수역에 침범시키며 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인정하는 해상 국경선을 적이 침범할 땐 주권 침해로 무력 도발로 간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성준 공보실장은 김 위원장의 이 같은 주장을 반박하며 NLL 수호 의지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NLL은 우리 군에 변치 않는 해상 경계선이며 우리 군은 대비태세를 완비한 가운데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한국 정부에 따르면 김 위원장이 언급한 해상 국경선이라는 표현은 이번에 처음 나온 겁니다. 북한은 과거 남북한 간 해상 경계와 관련해 그 용도에 따라 해상 경계선, 해상 분계선, 해상 경비 개선 등을 주장해왔습니다. 북한의 국경선 언급은 올 들어 남북관계를 동족관계가 아닌 교정국 관계로 규정한 기조를 반영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홍민 박사입니다.
한국이나 미국이 거놓은 NLL에 대해 반발은 했지만 여기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북한이 사실상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아예 이제 헌법을 통해서 국경선을 명확히 해상과 지상에 함으로써 국가 대 국가 그리고 영토성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만들어내겠다. 라는 게 이제 북한의 지금 행보거든요.
김 위원장이 말한 국경선이 북한이 과거 서해 NLL을 무시하면서 꺼내들었던 서해 해상 경계선이나 서해 경비계선 등과 일치하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김 위원장이 연평도와 백령도 북쪽 국경선 수역을 말한 만큼 국경선도 NLL처럼 연평도와 백령도의 북쪽에 그으려고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기존 경비계선 등이 연평도와 백령도 사이 수역에선 NLL보다 남쪽으로 크게 내려와 있는 만큼 해당 수역에선 북한이 NLL을 무력화하는 새로운 선을 그으려 하면서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예상이 나옵니다. 양옥 박사입니다.
천안 폭침이라든가 연평도 포격 등과 같은 상대적으로 자신들에게 피해가 적은 방식의 공격을 북한은 이미 성공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를 반복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유의하고 대응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중요 군수공장도 현지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구체적인 현지 지도 장소와 일자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공개된 사진을 보면 포탄 공장을 방문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 국무부 고위 당국자가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에 깊은 우려를 나타내며 다자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북러 탄도미사일 협력이 한국과 일본에도 직접적인 위협이라는 지적에도 동의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니 젠킨스 미국 국무부 군축 국제안보 차관은 14일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가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습니다.
And I totally agree. Any relationship that we're seeing, you know, between Russia and North Korea is very concerning.
젠킨스 차관은 이날 하원 외교위원회 오커스 이행과 21세기 국제안보와 군비통제 도전과제 청문회에서 북러 탄도미사일 협력이 한국과 일본에도 직접적인 위협이라는 조 윌슨 의원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이미 우리는 지난달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다며 우리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문제 해결을 위해 파트너들과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지 다자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재에 대한 협력 등 많은 부분이 다자적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 문제에 대해 역내 파트너들, 주요 7개국, G7 파트너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G7은 미국과 캐나다,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7개 나라로 구성돼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12월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위반한 개인과 기관에 대한 독자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명단에는 최근 북한과 러시아의 군수품 운송에 관여한 선박과 선박회사, 관리인 등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에 앞서 지난해 3월과 7월, 8월, 9월에 걸쳐 북러 무기 거래와 관련된 단체와 개인을 제재한 바 있습니다. 또 필요할 경우 북한과 러시아 간 이러한 무기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이들에 대해 새로운 제재를 부과할 것임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젠킨스 차관은 북러 무기 거래 등 다양한 도전에 미국 혼자서 대응할 수는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When we talk about North Korea, when we talk about DPRK, I mean Russia and Iran, the ways which we can combat is by working with countries.
젠킨스 차관은 북한 문제, 러시아와 이란 간 관계에 우리가 맞서 싸울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나라들과 협력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제재 측면에서 함께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억제하고 거부하고 차단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하며 우리 혼자서는 할 수 없고 다른 국가들과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젠킨스 차관은 북한 미사일 프로그램에 러시아가 기술을 이전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알 수 없다고 답했고 북한 미사일 발사가 왜 증가했는지에 대해서도 모르겠다고 말했으며 북한이 미국의 인도주의 지원금으로 핵과 미사일을 개발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런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젠킨스 차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한국과 일본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Focusing a lot on both Japan and South Korea a lot because of the North Korean threat, but also because we want to strengthen our relationship with them. So you know we've had the
젠킨스 차관은 우리는 일본과 한국에 초점을 많이 맞춰 왔다며 북한 위협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들과 관계를 강화하고 싶기 때문이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과의 워싱턴 선언, 확장 억제 대화, 한반도 잠수함 전개 등 역내에서 많은 일을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젠킨스 차관은 미국이 현재 분명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의 타이완 압박,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후티의 상선 공격, 러시아, 북한, 이란의 협력 심화 등을 꼽았습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 다수의 의원들도 북러 무기 거래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공화당의 조 윌슨 하원 의원은 악의 축인 전범 푸틴과 북한의 탄도미사일 협력으로 전범 푸틴이 우크라이나 민간인을 향해 북한 미사일을 무차별 발사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With the axis of evil, war criminal Putin in North Korea have just had unprecedented ballistic missile cooperation.
윌슨 의원은 그러면서 북러 무기 거래가 동맹인 한국과 일본에도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공화당의 영김 하원 의원은 최근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 심화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난 두 나라 간 탄도미사일 협력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m deeply concerned with the recent developments in the North Korea and Russia relationship and the Russians and North Koreans have entered
공화당의 마이클 맥콜 하원 외교위원장은 세계 안보에 대한 도전을 열거하면서 러시아가 현재 중국으로부터 부품을, 북한으로부터 탄도미사일을, 이란으로부터 드론을 들여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맥콜 위원장은 또 북한이 UN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도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 확대에 우려를 나타내며 가용한 모든 도구를 사용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발표 2주년을 맞은 인도태평양 전략의 성과로 미한일 협력 심화와 북한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 촉구 등을 꼽았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카밀 도슨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부차관보가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 강화 움직임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동맹 파트너와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도슨 부차관보는 14일 국무부 외신 기자클럽 간담회에서 우리는 증대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북한과 러시아의 연계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같은 생각을 가진 파트너 국가와 함께 우리는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말했습니다.
We are concerned about what appears to be a growing alignment between the DPRK and
그러면서 우리는 같은 생각을 가진 나라가 함께 힘을 합쳐 가용한 모든 도구를 사용해 어떤 종류의 침략이나 도발도 억제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도슨 부차관보는 바이든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 발표 2주년을 맞아 미국이 인도태평양, 구체적으로 동아태 지역에서 이룬 성과를 설명했습니다. 특히 우리는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통해 전 세계 민주주의 증진을 강화하고 중국, 북한, 미얀마의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So first, under the free and open line of effort, we've strengthened global democratic renewal through the Summit for Democracy.
이어 2023년에 자유와 개방에 초점을 둔 몇몇 논의를 개시했다며 장애인 권리에 관한 미국 아세안 대화와 성평등에 관한 호주 미국 전략 대화, 미한 공공 외교 대화, 여성 경제 역량 강화에 관한 미한일 3국 회의 등을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역내와 역외 나라와의 연대를 재확인하고 강화했다면서 지난해 캠프 데이비드에서 미한일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해 안보와 경제, 기술 협력을 강화하는 미한일 파트너십의 새로운 시대를 열게 돼 기뻤다고 도슨 부차관보는 설명했습니다.
We have reaffirmed and strengthened our connections both within and beyond the region. We were thrilled.
바이든 행정부는 2년 전인 2022년 2월 11일 인도태평양 전략을 공개했습니다. 특히 북한 문제와 관련해선 비핵화 목표와 북한 인권 개선, 그리고 한국과 일본에 대한 확장 억지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앞서 국무부는 지난 9일 인도태평양 전략 발표 2주년 설명 자료를 통해 미국은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번영하고 회복력 있는 인태 지역에 대한 공동 비전을 진전시키는 데 역사적인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지난 2년간 인도태평양 전략에 따른 우리의 성과는 미국의 리더십뿐 아니라 지정학적인 도전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글로벌 도전에 대처하고 공동의 비전을 수호하기 위한 역내 동맹국과 파트너, 우방국들과의 전례 없는 수준의 협력을 반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점증하는 북한의 도전과 관련해선 우리는 일본 및 한국과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한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고 3국 훈련을 통해 호주와 일본 간의 협력을 통합했다면서 우리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따른 긍정적인 비전을 바탕으로 역내 역량 강화, 공동 번영, 지속적인 진전을 위한 협력과 공조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백악관이 양국 국방부로 주관 부서가 바뀐 미한 핵협의 그룹 NCG에 여전히 관여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동맹 안보와 확장 억제력 강화를 성과로 제시하며 핵협의 그룹 활동에 대한 자부심도 나타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14일 미국과 한국의 국가안보팀이 주관하던 미한 핵협의 그룹 NCG를 앞으로 국방부가 주도하기로 한 데 대해 국가안보회의 NSC는 기본적으로 여전히 NCG에 관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o first of all, the NSC remains fundamentally engaged in the NCG and this is an interagency process.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이것은 부처 간 프로세스라며 이같이 밝히고 우리 국방부와 국무부, NSC, 정보당국이 참여하고 있고 상대방도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NCG가 지난해 워싱턴에서 열린 미한 정상회담에서 도출된 워싱턴 선언을 통해 두 정상이 지시한 것이라는 점을 상기하면서 이는 우리 모두의 높은 우선순위로 남아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This was directed by our two presidents out of the summit here in Washington. The Washington Declaration, it remains a high priority.
그러면서 우리는 NCG 활동이 미한 동맹의 안보와 확장 억제력을 강화한다고 믿기 때문에 계속 그 임무에 자부심을 가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 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NCG 공동대표인 비핀나랑 미 국방부 우주정책수석부차관보와 조창래 한국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12일 미 국방부 청사에서 협의를 갖고 NCG 프레임워크 문서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국방부도 이날 보도자료에서 이번에 합의된 문서에는 특히 NCG를 미한 양국의 NSC에서 국방부 주도로 전환하는 것을 포함해 설립 배경과 구성, 참여, 기능 등이 포함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3차 회의부터 양국 국방부 주도로 열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NCG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지난해 4월 26일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워싱턴 선언의 핵심 결과물로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 양국 공동의 핵과 전략 기획을 통해 확장 억제를 강화하기 위한 능력을 보장하는 지속적인 미한 양자간 협의체입니다. 지난해 7월 서울에서 열린 1차 회의와 12월 미국에서 열린 2차 회의는 미국과 한국에서 각각 커트 캠벨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인도태평양조정관과 김태효 한국국가안보실 1차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습니다. 그러나 오는 6월 3차 회의에는 양국 국방부 차관보급인 나랑 수석부차관보와 조창래 정책실장이 대표로 나서며 핵무기 운용계획 작성 등을 통해 증강된 확장 억제가 확정될 예정입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이 불법 금융활동에 가상자산을 악용하고 있다고 미 재무부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북한이 암호화폐 돈 세탁에 믹싱 기술을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브라이언 넬슨 미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이 14일 미 금융시스템에 대한 진화하는 위협 가운데 하나로 북한의 사이버 행위자들을 거론했습니다. 넬슨 차관은 이날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의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반, 핀셋 및 테러금융정보실 감독청문회에 제출한 서면보고에서 재무부는 모든 불법 금융활동에 가상자산이 사용되는 것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테러금융정보실이 가상자산과 관련된 불법 금융 위험을 평가하고 있다며 최근에 발표된 위험평가에는 랜섬웨어 사이버 범죄자와 북한 사이버 행위자, 사기꾼 테러단체, 기타 불법 행위자 등 다양한 위협 행위자들이 가상자산을 어떻게 악용하는지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재무부는 지난해 4월 처음으로 발간한 탈중앙화 금융, DeFi 관련 불법 금융 위험 평가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불법 자금 세탁에 탈중앙화 금융을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암호화폐 탈취와 이를 위한 랜섬웨어 공격, 악성 코드 유포 등 불법 활동에 깊이 연루돼 있으며 가상자산 관련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고도로 숙련된 정보기술 노동자 수천 명을 전 세계에 파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DeFi로 불리는 탈중앙화 금융은 기존 금융산업과 달리 암호화폐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거래소와 중개인의 개입 없이 컴퓨터 코드만으로 통제되는 각종 금융거래를 뜻합니다.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북한 김정은 정권이 암호화폐 탈취 등을 통해 마련한 자금으로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 생산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 출석한 안드레아 가키 재무부 핀센 담당 국장은 북한 같은 나라들이 암호화폐 돈 세탁에 믹싱 기술을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믹싱은 암호화폐를 쪼개고 섞어서 재분배하는 기술로 이 과정을 반복하면 자금 추적과 사용처, 현금화 여부 등을 파악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이에 따라 북한 해커들은 이런 믹싱 기술을 제공하는 믹서 업체를 통해 해킹 자금을 세탁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각기 국장은 이날 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 보고에서 전환 가능한 가상화폐 CVC 믹싱은 불법 행위자들이 자금의 이동이나 출처를 숨김으로써 온라인 거래의 익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하는 일련의 도구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핀센은 이런 CVC 믹싱을 자금 세탁 우려가 있는 주요 거래 유형으로 규정하고 금융기관이 관련 정보를 보고하도록 하는 새 규정을 만들었다며 이런 조치는 특히 북한과 같은 불량 국가와 정교한 사이버 범죄자들이 CVC 믹싱을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지난해 8월 북한의 해킹자금을 세탁한 믹서업체인 토네이도 캐시를 제재한 데 이어 같은 해 11월 또 다른 가상화폐 믹서업체 신바드를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토네이도 캐시와 신바드는 모두 북한 해킹 조직으로 알려진 라자루스가 훔친 암호화폐를 세탁한 업체로 지목됐습니다. 재무부에 따르면 북한 해킹 조직으로 알려진 라자루스는 총 11억 달러가 넘는 규모의 암호화폐를 훔쳐 토네이도 캐시와 신바드를 통해 세탁했습니다. 라자루스는 북한 정찰총국의 통제를 받는 해킹 조직으로 지난 2019년 해외자산통제실의 제재 명단에 올랐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한국이 북한의 핵심 우방국인 쿠바와 전격적으로 공식 외교관계를 수립했습니다. 반미 연대를 골자로 한 북한의 신냉전 외교 전략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과 쿠바는 14일 미국 뉴욕에서 양국 유엔 대표부가 외교 공안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공식 외교 관계를 수립했습니다. 임수석 한국 외교부 대변인의 15일 브리핑 발언 내용입니다.
중남미 카리브 지역 국가 중에서 유일한 미 수교국인 쿠바와의 외교관계 수립은 우리 대중남미 외교를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자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우리의 외교 지평을 확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쿠바는 한국의 193번째 수교국이 됐고 이에 따라 유엔 회원국 중 한국이 수교하지 않은 나라는 시리아가 유일합니다. 쿠바는 1949년 대한민국을 승인했지만 1959년 사회주의 혁명 이후 양국 간 교류는 단절돼 공식 수교관계를 맺은 적이 없습니다. 반면 쿠바는 북한과는 1960년 8월 수교해 올해로 64주년을 맞았습니다. 쿠바와 북한은 냉전 시기 수십 년에 걸쳐 반미와 사회주의를 매개로 긴밀히 교류해왔습니다. 한국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수교는 과거 동구권 국가를 포함해 북한의 우호국가였던 사회주의권에 대한 외교의 완결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고위 관계자는 또 이번 수교는 결국 역사의 흐름 속에서 대세가 어떤 것인지 또 그 대세가 누구에게 있는지 분명히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고위 관계자는 특히 쿠바가 그동안 북한의 형제국으로 불린 점을 거론하며 이번 수교로 북한으로선 상당한 정치적, 심리적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1986년 3월 당시 피델 카스트로 쿠바 지도자의 방북을 계기로 양국이 맺은 친선 협조에 관한 조약엔 두 나라는 형제적 연대성의 관계라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입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상징성이 큰 그런 동맹국 수준에 준하는 그런 국가다라는 거고 그래서 그간 한국이 뭐 쿠바와 수교를 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을 때마다 북한이 거의 적극적인 반응을 보였죠.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결국은 한국과의 이런 수교를 했다라는 것은 엄청 큰 충격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큽니다.
쿠바는 190여 개 국가 수교를 하고 있고 100개가 넘는 나라가 수도 하바나에 대사관을 운영할 정도로 중남미 거점국 중 하나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쿠바가 비동맹 운영과 제3세계 외교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간 쿠바와 수교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펼쳤다고 밝혔습니다. 애초 쿠바는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해 한국과 수교에 소극적이었지만 국익 차원에서 한국과의 협력 필요성 등을 꾸준히 검토해왔고 한국 측과의 치열한 물밑 접촉 끝에 인식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교 협의는 발표 직전인 지난 설 연휴 기간에 급진전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에 앞서 지난해 9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에선 양국 외교장관이 비공개로 회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한국과 쿠바의 수교는 반미연대를 골자로 한 북한의 신냉전 외교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북한이 원래 지난해 상반기 기준으로 53개 제외 공간을 두고 있었거든요. 현재 44개예요. 그러니까 9개가 줄었거든요. 이 상태에서 지금 핵심 거점인 쿠바까지 한국과의 수교를 했기 때문에 김정은 신냉전 외교에 큰 상처다. 그런 하나의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한편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등 북한 관영 매체들은 15일 한국과 쿠바 수교 관련 소식을 다루지 않았습니다. 노동당 중앙위원회는 한국과 쿠바 수교 당일인 14일 만수대 의사당에서 북한 주재 외교단 성원들을 위한 경축연회를 진행했습니다.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관이 페이스북에 공개한 경축연회 사진을 보면 새로 부임한 에두아르도 루이스 코레아 가르시아 북한 주재 쿠바 대사도 이 연회에 참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유한 동국대 명예 교수는 북한이 남북한 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게 쿠바의 한국과의 수교 명분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두 국가 관계로 한국과 서로 독립된 나라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그거에 근거해서 우리도 국익에 따라 한국과 관계를 맺고 수교를 해서 한반도 정세나 이런 데 적극적으로 관여하겠다. 뭐 그런 식으로 북한의 양해를 구했을 수도 있겠죠.
북한이 상당한 충격 속에서 쿠바를 향해 불만을 표출할 가능성도 있지만 다른 우방국들과의 관계를 고려해 격한 반응은 자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쿠바가 한국과 수교를 맺었다고 해서 북한과의 관계를 갑자기 소원하게 만들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유엔이 한국과 쿠바의 공식 외교관계 수립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스테판 두자릭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은 14일 정오 브리핑에서 양국 수교 관련 논평 요청에 일반적으로 국가들이 외교관계를 수립하면 우리에게 통보된다며 우리는 항상 더 많은 국가가 양자 외교관계를 수립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한국과 쿠바는 14일 뉴욕에서 양국 유엔 대표부가 외교 공안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했습니다. 한국외교부는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발표하면서 중남미 카리브 지역 국가 중 유일한 미 수교국인 쿠바와의 외교관계 수립은 우리의 대중남미 외교 강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으로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우리의 외교 지평을 더욱 확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쿠바 외교부도 이날 성명을 통해 한국과의 수교 사실을 밝혔습니다. 쿠바 외무부는 2024년 2월 14일 쿠바와 한국 간의 외교 및 영사관계가 뉴욕 주재 양국 유엔 대표부의 외교 공안 교환을 통해 수립됐다며 양국의 공식 관계 수립은 유엔 헌장과 국제법의 목적과 원칙 그리고 1961년 4월 18일 외교 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명시된 정신과 규범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산주의 국가로 북한의 형제국으로 불리는 쿠바는 한국의 193번째 수교국이 됐습니다. 한편 쿠바는 북한과 1960년 수교했고 평양에 대사관을 두고 있습니다. 대북 제재 위반 기업과 개인이 낸 벌금이 북한 등 테러 지원국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보상금으로 지급됩니다. 북한의 억류로 아들을 잃은 원비어 씨 부부와 북한에 나포됐던 푸에블로호 승조원 등이 수혜자가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미국 정부의 테러 지원국 피해 기금에 800만 달러에 육박하는 대북 제재 위반 기업과 개인의 벌금이 더해졌습니다. 미국 법무부 산하 테러 지원국 피해 기금 웹사이트에 따르면 법무부는 2023 회계 연도 동안 총 12개의 사건에 대한 벌금을 피해 기금으로 예치했으며 이 중 3건은 대북 제재 위반에 따른 것입니다. 대북 제재 위반과 관련된 3건은 기업 두 곳과 개인 한 명의 벌금이었는데 이들이 납부한 벌금 총액은 약 779만 달러였습니다. 테러 지원국 피해 기금은 미국 국무부에 의해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된 북한 등 특정국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미국인과 가족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대북 제재 위반으로 벌금을 납부한 기업 두 곳은 인도네시아 소재 종이 제조업체 PT-BMJ사와 호주 물류기업 톨 홀딩스로 나타났습니다. PT-BMJ사는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약 96만 달러 상당의 담배용 종이를 북한의 대성무역 총회사에 수출한 기업입니다. PT-BMJ사는 2021년 이 같은 혐의를 인정해 미국 정부와 156만 1,570달러의 벌금 납부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톨 홀딩스는 2013년 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북한과 이란, 시리아 등의 제재 대상자와 2,958건의 거래를 한 혐의로 벌금이 부과됐습니다. 미국 정부가 지난 2022년 톨 홀딩스의 형사처벌을 면제해주는 것을 조건으로 613만 달러를 벌금으로 받기로 한 것입니다. 테러지원국 피해기금에 자금을 떠한 개인은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도운 혐의로 실형 선고를 받은 버질 그리피스 씨로 나타났습니다. 암호화폐인 이더리움의 개발자인 그리피스 씨는 지난 2019년 4월 북한 평양에서 열린 가상화폐 컨퍼런스에 참석한 혐의로 같은 해 11월 미 수사당국에 체포됐으며 지난 2022년 미국 법원으로부터 63개월의 실형과 이후 3년의 보호관찰, 10만 달러의 벌금 납부를 명령받았었습니다. 그리피스 씨가 대북 제재를 위반해낸 벌금이 테러 피해자들의 기금으로 충당됐다는 의미입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023년 회계연도 동안 피해자 기금으로 충당된 기업과 개인의 벌금은 약 4,405만 달러입니다. 이 자금은 기존에 납부된 다른 벌금에 더해져 미국인 테러 희생자 등에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테러 지원국 피해기금 웹사이트에 따르면 테러 피해를 입은 개인은 최대 2천만 달러를 보상받을 수 있으며 피해자와 직계 가족들이 함께 기금을 신청하는 경우 보상금은 최대 3,500만 달러까지 늘어납니다. 지난해 미국 정부는 대북 제재를 위반한 기업 3곳에 거액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지난해 3월에는 인도 뭄바이 소재 기업 고드프리 필립스 인디아가 북한과의 불법 담배 거래 혐의를 인정해 33만 2,500달러의 벌금에 합의했으며 6월에는 영국 담배 회사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가 같은 혐의로 약 6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또 11월에는 북한 등 제재 대상국 출신 사용자의 가상화폐 거래를 방치한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가 43억 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들이 벌금 납부를 마치면 테러 피해자의 기금 규모도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북한을 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은 미국인도 이 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테러 지원국인 만큼 북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미국인도 테러 지원국 피해 기금을 수령할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북한에서 17개월 동안 억류됐다가 송환된 뒤 숨진 오토 원벼의 부모가 이 자금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미 법원은 북한 정부가 원벼의 부모에게 약 5억 달러의 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또 지난 2000년 1월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들에 의해 납치됐다 이듬해 평양에서 숨진 것으로 알려진 김동식 목사의 유족, 미 해군 정보 수집함 푸에블로호 승조원 중 일부도 이 자금의 수혜자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역시 미국 법원으로부터 1인당 9,700만 달러에서 약 3억 달러의 배상 판결을 이끌어냈었습니다. 그 밖에 2021년 법원으로부터 북한의 23억 배상 책임을 인정받은 푸에블로호의 또 다른 승조원과 가족, 유족 등 171명도 이 기금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은 1988년 최초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된 뒤 2008년 해제됐지만 2017년 11월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 다시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돼 현재까지 이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연방법은 다른 나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테러 지원국은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의 이딴 도발을 저지할 최선의 방안은 강력한 물리적 대응뿐이라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북한 지도부가 생존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공포를 느껴야 현재의 공세를 멈출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동당 39실 고위 경제관료를 지낸 리정호 씨는 북한 지도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미국이 실제 군사적 대응에 나서는 시나리오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13일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의 군사전문가인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와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 전략을 담은 공동 기고문을 발표한 리정호 씨는 14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한국을 겨냥해 포사격이나 미사일 도발에 나설 경우 즉각 원점을 타격하는 등의 즉각적이고 결정적인 군사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실험을 한다든지 그가 미사일 발사할 때 미사일을 요격하는 또는 도발했을 때 그 원점이나 그 지도부를 타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그놈도 겁을 먹고 핵 도발을 하려고 하지 않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아무런 제동이 없잖아요. 아무런 제한이 없으니까 그렇게 무모한 그런 도발을 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리정호 씨와 맥스웰 부대표는 미국의 외교안보 전문지인 내셔널 인터레스트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 김정은이 한국을 주적으로 규정하고 전례 없는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한동맹은 김정은의 무모한 도발에 즉각적이고 결단력 있는 군사적 대응을 하고 핵무기 사용 시 생존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지난 수십 년간 미한 양국이 북한의 도발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서 대북 억제력이 약화되고 김정은이 상황을 오판하는 빌미를 제공했다는 점을 비판했습니다. 한국에 대해 도발 위협을 고조시키는 김 위원장의 행동은 미국과 한국이 자신을 실제로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에 따른 결과라는 지적입니다. 리정호 씨는 북한은 자신들의 핵 역량을 무력화할 수 있는 미국의 전략 자산이 한반도에 전개되는 상황도 매우 두려워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팀 스피릿 훈련 같은 대규모 연합 군사 훈련을 재개해 대북 억제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내가 이제 북한에 있을 때 보면은 미국이 뭐 3월 달이 되면은 이거 팀 스피릿 훈련도 하고 정기적인 한미 연합 훈련을 하는데 그때마다 이제 그 항공모함이 뭐 주척 세척시 들어오고 B-50이라든지 B-1B라든지 하는 전략 폭격기들이 그 들어올 때는 좀 겁이 나서 했는데 계속 그것이 만성화되다 보니까 북한 지도부가 이걸 두려워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리정호 씨와 기고문을 공동 작성한 맥스웰 부대표도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역사적으로 지난 30여 년간 미한동맹은 북한에 대해 강력한 억제력을 발휘한 적이 없었다면서 억제력은 유화적인 대응이 아니라 강력한 대응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맥스웰 부대표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은 동맹이 강할 때 공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대규모 연합훈련 실시와 같은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도발에도 대응하지 않으면 북한에게 계속 그렇게 해도 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것이기 때문에 강력한 군사적 대응이 긴장을 완화하는 최선의 방법이 될 것이라며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은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아파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효과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맥스웰 부대표는 북한 내부의 심리에 정통한 전직 북한 고위관리와의 정책 재원 협력은 매우 특별하고 의미 있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learned a lot from Ri Jung-ho. I've talked to him a lot over the last few years, so he really helps me to understand the North Korean situation.
And 핵무기와 미사일이 평화와 번영을 가져올 것이라고 김정은이 북한 주민에게 한 약속이 깨진 약속이라는 것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리 정호 씨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의 통찰은 북한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해하는데 중요하며 미국과 한국의 대북 정책을 다듬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강력하고 단호한 군사적 대응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다는 두 전문가들의 견해와 관련해 미국과 한국은 북한이 도발하면 즉각 반격하고 다음 단계로 북한의 긴장 격화를 저지할 수 있는 여러 단계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Got to be prepared to say, look, Kim Jong-un, if you strike one. 베넷
선임연구원은 이를 위해 탄도미사일 방어를 점검하고 무인 항공기 드론을 격추하며 북한의 원점을 타격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는 것을 미국과 한국이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방법으로 북한에 현시하는 것이 그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북한의 도발에 미한 양국이 군사적 대응을 하는 것은 한반도 긴장 격화를 바라는 북한의 의도에 말려드는 것이라며 신중하고 절제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워싱턴 일각에서 제기됩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지난해 11월 B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하고 도발을 지속하는 등 긴장을 고조시키는 데 대해 미국과 한국이 군사적 맞대응보다는 더 나은 방안을 찾을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군과 주한미군 모두 북한의 활동을 매우 면밀히 주시하면서 안정적인 상황을 보장하기 위한 선택지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리정호 씨는 그런 견해도 단기적으로는 일리가 있다고 본다면서도 그것이 30년간 지속돼왔고 북한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면 군사적 대응 방안을 강구할 때가 됐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미국과 한국의 군사적 대응에 맞설 역량도 용기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1년 이내는 그런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지만은 30년 동안 계속 북한이 그렇게 할까봐 키울까봐 조심스럽게 하면서 왔는데 이제는
미국과 한국 정부는 실제 북한의 미사일 공격 등에 대응해 단순 방어를 넘어 격퇴로 대응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습니다. 존 플럼 미국 국방부 우주정책 담당 차관보는 지난 2022년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주최한 미사일 방어 검토 보고서 대담에 참석해 북한의 미사일 공격 시 가용자산을 총동원해 도발 원점을 타격하는 압도적 보복조치 방침을 시사했습니다. 플럼 차관보는 방어에만 의존하는 것을 넘어 포괄적 격퇴 전략을 추구해야 한다면서 미사일 발사 전 단계를 지칭하는 발사 왼편 전략뿐 아니라 발사 직후를 의미하는 발사 오른편에서도 모두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한국도 북한의 대남 도발 시 강력한 대응 타격 의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명수 합참의장은 14일 육군 5군단 항공단을 방문해 적 도발 대비 태세를 현장 점검하는 자리에서 대남 도발을 감행하는 북한의 항공기가 있다면 신속히 출격해 끝까지 추격하고 주저함 없이 격추할 것을 지시했다고 한국 합참이 밝혔습니다. 김 의장은 이어 드론 작전 사령부에서도 현대전에서 드론은 유사시 적의 비대칭 위협에 대한 억제 및 공격 작전을 수행하는 주 작전 수단이라면서 적이 도발할 경우 다시는 도발할 수 없도록 강력히 응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최종 보고서 발표 10주년을 맞아 유럽연합과 체코, 캐나다가 북한 인권 상황이 여전히 열악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이 13일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여전히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대변인은 이날 COI 보고서 발표 10주년의 성과와 과제 등을 묻는 BOA의 질의에 우리는 북한에 의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가 자행됐고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2014년 COI의 조사 결과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이 건설적인 조치를 취했다는 징후를 보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많은 도전이 있지만 이유는 이것이 잊힌 위기가 되도록 하지 않을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이어 매년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 총회에서 EU가 주도하는 결의를 통해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하면서 북한의 유엔 제도, 특히 특별 보고관과의 의미 있는 관여에 나서도록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U 대변인은 EU는 북한의 만연한 면책 문화와 인권 침해 및 학대에 대한 책임 규명의 부재를 규탄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EU는 유엔 및 뜻을 같이 하는 파트너들과 함께 북한 인권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은 2013년 3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이후 COI는 약 1년 동안의 조사를 토대로 이듬해 2월 17일 북한 인권 문제의 주요 쟁점과 권고사항 등을 담은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체계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 침해를 자행하고 있다고 결론짓고 일부 인권 침해를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반하는 반인도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반인도적 범죄를 직접 저지르거나 이에 가담한 자들, 이를 승인하고 반관한 자들 모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유엔 안보리가 국정사재판소에 북한 상황을 회부하거나 유엔이 임시재판소를 설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와 관련한 실질적인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체코 정부는 COI 보고서 발표 10주년을 맞아 자국의 북한 인권 증진 노력을 설명했습니다. 체코 외무부는 13일 VOA에 체코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북한 인권 침해를 조사하는 COI 설립을 지원했다며 COI의 최종 보고서는 북한 인권 침해의 전 범위를 상세히 다루고 분석하는 중요한 문서라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체코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정기적으로 북한 인권 상황과 관련해 인권 최고대표,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과의 상호 대화에 참여하고 공동성명 발표에도 참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COI 보고서 발표 10주년을 맞이한 이 순간에도 여전히 북한의 인권 상황은 매우 개탄스럽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COI 보고서의 직접적인 산물인 서울 유엔인권사무소를 포함해 북한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COI 보고서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부연했습니다. 그러면서 체코는 북한 상황을 다룰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캐나다도 북한의 조직적인 인권 침해에 대해 여전히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외교 업무를 담당하는 글로벌 부는 이날 VOA에 캐나다는 국제인도법과 국제인권법의 심각한 위반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유엔이 임무를 부여한 독립적인 조사들을 높이 평가한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 인권 상황과 관련한 유엔 결의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북한의 인권을 존중하고 국제인권 기준을 준수할 것을 정기적으로 촉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유엔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에서 북한 관련 결의안을 지속적으로 지지하고 있으며 2019년 9월 5일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열린 북한의 보편적 정리 검토에 출석해 북한에 대한 권고안을 발표했다고 캐나다 글로벌부는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 주민의 복지보다 불법적인 대량살상 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우선시하는 북한의 선택을 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캐나다는 모든 관련 파트너와 협력하고 법치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계속 전념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국제검사관이 직접 북한에 들어가 선수들에 대한 금지약물 검사를 실시했다고 세계 도핑방지기구가 밝혔습니다. 북한이 반도핑 규약 관련 조건을 충족해 미 준수 국가에서 제외됐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지 약물 규정을 관리하고 검사하는 국제기구인 세계 도핑방지기구 와다가 북한 역도 선수들의 금지 약물 복용 여부 확인을 위해 국제검사관이 방북했었다는 사실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와다 대변인은 13일 VOA의 관련 질의에 다른 도핑방지기구의 검사를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정책과 절차가 성공적으로 시행돼 외국 기관이 북한에 입국해 도핑 샘플을 채취할 수 있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는 12일 도핑 검사를 담당하는 독립기구인 국제검사기구를 인용해 최근 북한 역도 선수단에 대한 도핑 검사를 위해 국제검사관들의 북한 입국이 허용됐다고 보도했는데 실제 검사관들이 방북해 검사를 진행한 사실을 와다가 확인한 것입니다. 북한은 지난 10일 종료된 2024년 아시아 역도 선수권 대회에서 세계 신기록 7개를 기록하며 참가 선수 11명 전원이 금메달을 따내는 등 큰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와다 대변인은 다만 북한 역도 선수단에 대한 금지 약물 검사 결과에 대한 질문에는 따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와다는 앞서 지난해 10월에도 VOA에 북한이 금지 약물 시료 채취를 목적으로 국제검사기관이 북한에 입국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광범위한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검증 및 품질 관리 활동이 쉽지 않다면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와다 대변인은 이번 조치로 북한 국가 반도핑 기구가 복권을 위한 모든 조건을 충족시켰다면서 북한이 지난달 26일부로 도핑 방지 규약 미준수 국가 명단에서 제외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이어 지난달 10일 와다 경영진은 북한 도핑방지위원회 복권 조건 완수에 관한 업데이트 내용을 독립적인 규정준수검토위원회 CRC에 제출했으며 15일 조건이 성공적으로 이행됐다는데 위원회가 동의해 이 같은 결정이 내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 2021년 9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등을 이유로 선수들의 금지 약물 사용 여부를 사전 검사하는 국제검사관들의 방북을 거부해왔습니다. 국제대회에 실제 출전하기 위해서는 금지 약물 사용 여부를 사전 검사하는 세계 도핑방지기구의 도핑 관련 규정을 지켜야 하지만 북한이 이를 거부함에 따라 북한 도핑방지위원회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규정 미준수 단체로 분류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은 올림픽과 패럴림픽을 제외한 주요 국제 스포츠 대회에서 국기 개양 금지 등의 제한을 받아왔습니다. 세계 도핑방지기구는 선수들이 경기 또는 훈련 중에 성과 향상을 위해 금지된 약물을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세워진 독립적인 국제감시기구입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주최한 도핑 관련 세계회의에서 채택된 로잔 선언에 근거해 지난 1999년 11월에 캐나다 몬트리올에 설립되었으며 현재 각국 국가 및 공인기관에 위탁해 도핑 검사를 실시하고 위반 사례를 조사해 제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일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V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되겠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 국무부가 여러 차례 밝혔듯이 저널리즘, 언론 활동은 범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 몇 주 동안 아제르바이잔에서 체포된 언론인의 수가 늘어나는 것은 아제르바이잔 당국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제르바이잔 당국은 지난 2023년 11월 독립적인 언론인 압자스 미디어 지도부 체포를 시작으로 정부의 비판적인 목소리에 대한 탄압을 강화해 왔습니다. 11월에 처음 구금된 사람은 압자스 미디어 울비 하산리의 이사였습니다. 이어 수석 편집장 세빈즈 바지프즈지, 부국장 마하마드 케칼로프, 그리고 기자 나르기즈 압살라모바도 체포됐습니다. 체포된 이들은 모두 압자스 미디어가 정부의 부정부패에 대한 보도로 인해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체포된 사람들은 모두 장기간의 미결 구금 상태에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독립온라인 TV 채널, 카날 13의 설립자이자 방송사회자인 루파트 무라들리인 아지즈 오르호프도 체포됐습니다. 아제르바이잔 당국의 탄압은 기자들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경제학자이자 야당 인사인 아제르바이잔 민주복지당의 구바드 이바도글루 위원장도 7월에 체포됐고 저명한 야당 지도자이자 평론가인 토피그 야구블루는 12월 중순에 구금됐습니다. 매튜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아제르바이잔에서 언론인과 시민사회활동가, 야당 인사들이 구금되는 최근의 사태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지난 한 달 동안 12명 이상이 구금됐다며 이는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아제르바이잔 정부의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존중할 것과 부당하게 구금된 모든 사람들을 신속히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